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맞은 자의 숫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즉 실제 수냐 상징 수냐 하는 논란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요?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이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숫자를 말해 주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잡으라고 한 천사의 말인지 인치는 천사의 말인지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 숫자를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총수를 말한 다음에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가 실제 수냐 상징 수냐를 알기 위하여 먼저 거명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얍복 여울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룬 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지파 수가 사실은 13지파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인데요. 어떻게 13지파가 되죠?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서 그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기업을 두 몫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했죠. 그러니까 13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3 중에 한 지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대로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네, 레위 지파죠.
예, 레위 지파죠. 네. 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에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열세 지파이지만 열두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 요즘 말로 하면은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인 주 스테이트, 예. 주 도의 이름입니다. 미국 서부의 가장 북쪽에 있는 주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붙인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붙인 각 도로 분할한 것이죠. 그래서 열두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의 열두 지파를 말하면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을 두고 말이 아주 많거든요. 네. 단 지파는 야곱이 단에 대하여 말할 때 길가의 뱀이요 지름길의 독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빠졌다는 설명도 있고요. 에브라임은 교만해서 빠졌다고 말하고 호세아서를 읽으면 에브라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열두 지파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설명들이 다 아들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설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두 지파라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이 빠졌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빠진 이름에 대한 구구한 설명들을 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7장에 단이 빠졌든지 에브라임이 빠졌든지 상관없이 열두 이름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열세 지파지만 언제 열두 지파라고 한 것은 언제나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열둘 안에 열셋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대신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둘이라는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기서는 요셉과 므낫세죠. 단 대신에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그 두 지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는 열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열세 지파인데 열두 지파라고 한 것도 그렇지요. 야곱이 열두 아들만 낳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의 반열에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셋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열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열두 사람만 사도로 불렀습니다. 열둘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도 제자라고 했죠.
네.
또 70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누가복음 10장의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둘이라는 숫자로 사도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사실 게마트리아로 설명하면은 3은 하나님 숫자이고 4는 세상 숫자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 수 보태기 세상 수는 7인데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예.
예. 하나님 수 곱하기 세상 수는 열둘입니다. 이것을 선택수로 봅니다. 게마트리아식으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이고 실제는 열세 지파이지만요. 예수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열두 제자만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지요. 이런 의미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암시적으로 배워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수가 열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열둘을 선택수로 보는 것 같아요. 열두 지파는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열두.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또 12,000명씩 인을 맞았습니다.
예.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 숫자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문자적 의미로 취급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로 이스라엘을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의미로 해석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두 번째 견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인맞은 14만 4천이 누구를 나타내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교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요. 둘째,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하고요. 셋째로는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 이것은 로마 9장 6절로 8절과 11장 25절 27절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 9장 6절로 8절, 아, 그 다음에 예.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다음 로마서 11장 25절 27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런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이 세 번째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역사적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있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네.
우리는 계시록 해석을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위치한 역사적 위치를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장면은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역사적 시점,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역사적 시점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설명해온 흐름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755년 이후 1833년 별이 떨어지는 천연계 현상이 있고 난 후에 어느 역사적 시점에 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은 역사주의적 이해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여섯째 인을 뗀 후라면
예.
늦게는 이제 말씀하신 1833년 후인데요.
예.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예, 우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실제 이스라엘이냐 상징적 이스라엘이냐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지금 하신 질문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시죠.
예, 이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름이 거명된 열두 지파도 실제 제기라야 해석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습니다. 한 구절 안에서 하나는 상징으로, 하나는 실제로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실제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열두 지파도 여기 이름이 나온 대로 열두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온 열두 지파가 사실상 이 지구상에 현재는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로 분열되었고, 북방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했잖아요. 이 남방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들로 국민이 구성되었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이세 지파를 뺀열 지파가 국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국민들을 여기저기 흩어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령지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시켜서 실제로 북방 열 지파는 그때 후로 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방 유다 왕조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지역에 수용되면서 유다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가 없어지고 그냥 유다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14만 4천이 실제 유대 민족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열두 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열두 지파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14만 4천은 실수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죠. 형평성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상징이면 14만 4천도 상징이어야 하고, 14만 4천이 실제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실제여야지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실제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제로 해석하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 숫자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실제 수라고 하는 견해는 들어볼 필요가 없지요. 숫자 그대로 실제 수라고 하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대주의 신학자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 9장의 한 일회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그 구절을 마지막 때 소위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인 실제적인 수라고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을 즉 상징수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역시 개마트리아식으로 풀이하는데 그 풀이를 보면 이렇거든요. 3 곱하기 4는 12. 이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수 3, 세상 수 4. 이것을 더하면 7, 곱하면 12. 그래서 완전수와 선택수라는 이 얘기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천은 10을 충만수라고 말하거든요. 천은 충만수에 하나님 수인 3을 넣어서 세제곱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상징수라고 할 때에는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해석을 인정하십니까?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저는 그 받아들이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상징수라고 하는 그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상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 되었으니 숫자도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14만 4천도 상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열두 지파 이름이 기록된 그 지파에서 실제로 그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진짜로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 지금 제가 몇 번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야고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도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로마 2장 28절 29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지파도 그리스도인 전체 중에서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 이 열두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라고 하면은 전 그리스도인들 중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인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지파라고 생각되는 그 무리들 중에서 1만 2천 명씩 인을 맞은 것이죠. 그 이름이 어떤 경우를 상징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름 뭐 르우벤, 유다 하는 그 이름이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열두 지파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중에서 그 지파의 특성을 살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그 이름의 지파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것이 어떤 해석인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말로 하자면은 유다 지파는 왕족이니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목회자들이 아니겠나. 뭐 이런 식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목사님 안 들어봐세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그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
네, 참 고약하네요.
예. 아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목사님,
예.
14만 4천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징수라고 하는 데는, 아까 저는 상징수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2, 12가 선택수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전체
예.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선택된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두 지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택하신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말대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거든요. 그 중에서 또 선택된 무리들이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네.
12는 선택수니까요. 그렇게 12지파에서 1만 2천명씩 선택했으니까 그 수가 14만 4천명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요,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거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 예.
예,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그렇게 숫자로 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 그것이 여섯째인을 뗀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마도 1833년 후가 아닐까 하셨죠.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일곱 교회 시대를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계시록 3장 12절에. 근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사실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므로 인치는 시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그 후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인치는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고
상징수이고
상징수이고
예.
왜냐하면 열두 지파가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 여호와의 이름,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꽉 새겨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선택된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두 지파를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뜻한다면은
예.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선택된 사람.
예.
특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예.
그때부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게 된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인이 14만 4천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게 되지 않느냐.
네.
저 이건 저의 이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애청자들께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보시고 성경을 살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성경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합리적이면은 취하시는 거고
예.
이게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의논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오늘 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시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죠.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